통일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일반적으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말이나 글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요, 저는 사람을 기억할 때 향기로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길을 걷다가 제가 기억하던 향기가 나면 뒤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을이 문턱에서 하나둘 떠오르는 추억의 인물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 문득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띄워드리면서 통일로 가는 길 시작할게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들으셨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니 고향집 텃밭 변두리에 피어나던 코스모스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자유로를 따라 임진각으로 가곤 합니다. 그곳에 가면 고향을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으니까요. 도로 옆에 피어난 코스모스 향기에 취하다 보면 마음은 어느덧 고향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통일로 가는 길 오늘 방송 소개해 드릴게요. 노동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소식 톡톡에서는 허고은 기자가 다양한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어 생활밀착형 인권 이야기, 다시 만난 인권에서는 탈북 방송인 한유미 씨와 함께합니다. 세계 소식 톡톡.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아니,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8월도 끝나고 드디어 9월이 왔네요. 9월이 됐으니 이제 여름 무더위도 끝날 테고 또 9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죠. 북한에선 최대의 명절까지는 아닐 텐데 북한에선 추석 어떻게 보내나요?
북한에서 추석은 민속 명절이죠.
네. 네.
그런데 뭐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산에 올라가 음식 넣고 제사 지내고
네.
그래도 뭐 1년 중에 설날하고 추석이 제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작년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로선 남북이 함께하는 일정은 없지만 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소식을 좀 전해보자면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후 계속해서 2, 3주 후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거다. 그러다가 8월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실무협상이 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 실무협상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난다고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있고 또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최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8월 29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죠.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두 번째인데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남한 혹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용 행사였던 것이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내용도 많이 알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한에서 보는 시각을 좀 소개하자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상을 최고 영도자의 류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수적 기관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주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늘린 셈이죠.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곧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마련된 최고인민회의로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원래 이런 것 없어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죠.
정식으로 또 늘려줬죠.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 강화, 이걸 향후 있을 미국과의 협상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명문화해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문서화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 대표성, 책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국가수반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를 명확히 한 점, 이런 점이 미국과의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건 희망을 좀 많이 섞은 분석이고요. 일단 북한과 미국이 만나긴 만나야 협의를 하잖아요. 최근에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독초라고 비난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간과할 수 없는 불량 행동이라고 하면서 감정이 더 상한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좋게 말하는 미국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란 머리 정신 한 잔 늑다리 막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공공연히 비판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아주 그런 욕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욕을 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네. 볼터는 원래 욕했고 홍페어도 예. 욕하고 트럼프도 뭐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전까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불망나니 뭐 늑다리 전쟁광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고 지금이야 뭐 좋은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애써 잘해주는 모습 같긴 하지만요. 네, 이 최고인민회의 관련 내용은 30일자 노동신문에 더 상세히 나왔고요. 저희는 그럼 세계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사실 요즘 특별히 아주 재미있는 소식은 없고요.
네.
그래도 세계의 정세를 소소하게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먼저 북극 패권을 노린 치열한 로미 대결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러시아 국방성이 북함대에 독자적인 군사 행정 단위로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의했다는 말로 시작되는데 2014년 12월 북부연합전략사령부 창설로 북극 수역에서 북함대의 독립적인 지휘 기능은 이미 가동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함대 소속의 반항공사단이 새로 형성되고 있고 북극 바닷길 근처에서 경비 무력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수역에서 군사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동신문은 분석가들이 러시아의 조치들은 미국이 북극지대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산 연유나 밀가루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대북 정보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소식을 일부러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미국은 지난해 미 해군 이함대를 7년 만에 다시 창설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걸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함대 작전 수역을 북극권 넘어 러시아와 가까운 수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노동신문은 북극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 힘겨루기가 정면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우려를 전했는데요. 노동신문이 러시아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고 이 북극 지역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도 탐내고 있죠?
네,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 대륙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북극 쪽에 있죠. 그리고 현재 이곳은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의 나라 땅을 사겠다고 한 말 때문에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영사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미국 영사관을 설립하는 것은 북극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네요.
미국이 북극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러시아의 시각이 현재 상황을 보면 꽤 맞는 편이네요.
네, 국무부는 미국이 북극 지역 전반에 걸쳐 정치, 경제, 상업적 관계를 증진한다는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사관이 북극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요소이자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 국무부가 이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그린란드 담당자를 지명했고 영사관 설립은 내년에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원은 7명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린란드 영사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독일 나치 통치를 받던 1940년 미국이 그린란드 영사관을 열었다가 1953년 문을 닫았습니다. 66년 만에 다시 만든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북극 지역 영향력 확보라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미국은 그린란드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그린란드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진출하려는 관심이 많은데요. 그린란드가 북극에 있다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있지만 풍부한 지하 자원도 한몫합니다. 특히 휘토류가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린란드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어려웠던 광물 자원의 채굴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또 북극해를 통한 북극항로의 개발 가치가 높아집니다. 북극해를 건너면 바로 러시아와 만나기 때문에 미국에겐 전략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는 미국이 여기에 진출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중국도 그린란드 진출에 관심이 많은데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잖아요. 네. 그러면 덴마크 생각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는 데는 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 그린란드 누크에 영사관을 개설한다는 계획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년도에 영사관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53년도 철수했고 그래서 이번 영사관 개설은 미국과 덴마크의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주는 협력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설치에는 서로 간의 외교 관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북한과 미국의 사이도 언젠가 아주 좋아지면 양국이 처음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사관을 서로 설치할 것이란 말이 있듯이요. 네, 다른 소식도 좀 봐야겠는데요. 이건 좀 더 재밌습니다. 30일자 노동신문에 실렸고 제목은 간첩활동을 한 오스트랄리아인 체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안전국은 8월 23일 간첩활동을 한 오스트랄리아인을 체포했습니다.
23일에 체포된 것을 30일차에 보도한 건 북한이 세계 소식 기준으로 꽤 빠른 셈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일어나서 보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27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기관이 검찰기관의 비준에 따라 오스트랄리아인을 법대로 체포했으며 법대로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3일 후에 노동신문에 실린 거고요. 그리고 경상 대변인은 오스트랄리아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노동신문엔 이 성명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이 체포된 사람이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구금된 것이라면 석방돼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법 절차와 절차적 정의가 충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은 중국이 법대로 체포했고 법대로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한 거네요.
네, 노동신문은 딱 이 정도까지 적혔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개해보자면요. 우선 간첩 혐의로 붙잡힌 오스트랄리아인은 중국계 오스트랄리아 작가 겸 민주화 운동가인 양헝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헝쥔이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해서 간첩이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헝쥔의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가이자 블로거이며 학자라는 측면에서 그가 정치 운동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혐의가 더해졌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네.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아야 변호하죠. 중국에서 간첩 행위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시작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헝쥔이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노동신문에는 오스트랄리아인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실 원래 중국 외교부 소속 외교관 출신입니다. 일반인보다 나라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2002년에 오스트랄리아로 귀화한 뒤 중국이 민주화 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2014년에는 독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좋은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글을 써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요. 네. 중국은 이 사람이 참 불편하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더라도 자국의 외교관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비록 중국 출신이긴 하지만 자국인이 체포됐다는 점에서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중국을 향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전통적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죠. 최근 중국이 오스트랄리아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치와 크게 관련 없는 기사 하나 소개하는데요. 제목은 경각에 이를 물 부족 현상입니다. 기사는 어느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7개의 나라가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디아의 대도시들 중 하나인 첸나이시에서 하루 평균 물 부족량이 6억 7,5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스리랑카에는 가뭄이 지속돼 55만 7,600여 명의 주민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물이 풍부할 때는 그 소중함을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네.
생각해 보시면 마실 물도 필요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온갖 물건을 만들 때도 결국은 물이 들어가잖아요. 또 중요하게는 식물을 키울 때도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요.
네, 그렇죠. 네, 노동신문은 33개의 도시가 물 자원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도 소개했고요. 2030년 가서는 물 자원이 극히 긴장한 도시가 45개라는 불안한 전망도 적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물 위기 원인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구는 2배 증가했지만 물 사용량은 6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노동신문이 이 내용 소개할 때 어느 한 연구기관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세계자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간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데 본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데다가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서 어느 한 연구기관이라고 표시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 연구소의 보고서에 북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한은 물이 그 정도로 부족하진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북한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정확한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뭐 아마 물이 아주 부족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신문에 넣은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물이 정말 부족하다면 이런 기사 보도하는 게 좀 부끄럽겠죠. 노동신문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물 절약 운동이라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6월 1일을 물 절약의 날로 정해 물 절약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중동의 어느 한 나라는 오래전부터 엄격한 규정을 정해 농업 용수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나라에서는 물을 절약하는 것을 수양을 쌓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사람의 품격을 평가하는 징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왜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그러게요. 북한이 보통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방 나라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6월 1일을 물 절약의 날로 정한 나라 어딘지 제가 찾아봤는데
네.
찾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밝히지 않은 거 보면 북한과 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알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남한은 7월 1일을 원래 물의 날로 정해 행사를 하다가 1995년부터 UN 기준에 맞춰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각종 물 절약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 세계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극 주변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그린란드를 원하는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중국에서 간첩 행위로 체포된 중국계 오스트랄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제일 기억에 남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역시 물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이 뭐 세계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 코나 씻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나무를 다 이제 베면서 불법으로 베면서 북한의 그 물량이 엄청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옛날보다 물량이 작아진 걸 주민들 자체도 알면서 빨리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이 물량을 보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다른 나라의 이런 부족점, 물이 뭐 적다 이런 걸 보도하기 전에 북한에서부터 빨리 물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나무 심기 운동을 많이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허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갑니다. 통일로 가는 길 박주희입니다. 다시 만난 인권. 인간이 타고난 권리, 인권. 이 권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요. 자유와 권리를 향해 한국에 온 해산여자 주희와
북청여자 유미의
남한생활 밀착형 인권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유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한 주일 만에 보는데 그새 또 예뻐지셨네요.
어제 자꾸 거짓말이 점점 늡니다.
아, 네. 유미 씨 네. 벌써 9월이에요.
네.
그런데 9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막 가을이 왔다. 이제는 강냉이 가을도 마무리에 들어서고 네. 바람도 선선하고 뭐 여러 가지 심숭생숭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죠.
그래도 9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학이죠.
아 맞아요.
네 여기도 그렇지만 북한에는 9월 1일이 개학날이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개학날이 이제 갔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늘 그 장마당이나 상점에 그 학용품 사느라고
맞아요.
네 8월 말쯤부터 이제 분주히 그 오가는 사람들을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남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맘때면 2학기 시작이거든요.
네.
8월 말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시작했죠.
네. 새학기를 앞두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와, 무슨 소식이죠?
보면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요. 지난해 그 4월 한 남한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2021년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그 확대 완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저에겐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 호박이 아들내미가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거든요.
잘생겼는데 왜 자꾸 호박이라고 그래요?
아, 네. 사실 남한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무상이잖아요. 고등학교는 1년에 예전 보니까 얼마 정도의 등록금을 내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마저도 정부가 책임지고 낸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법령이 나올 때마다 가끔 혼돈이 돼요. 유미 씨 혹시 남한이 네. 자유주의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이.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초등학교 그 중학교 무상 교육이잖아요.
네.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바뀌었나?
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맞아요.
북한에 있을 때 사회주의는 무상교육이고 자본주의는 유상교육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남한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연간 두 학기죠. 약 1,300달러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천만 원. 예, 천만 원이나 되는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큰 금액인데요. 천만 원이면 적어도 북한에서 쌀을 20톤을 살 수가 있어요. 절대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올해는 대한민국에는 뭐 최저 시급도 오르고 근로자가 받는 평균 노임이 1,500달러에서 1,700달러 정도 되니까 부모가 한 달을 벌어서 자식이 1년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부담을 한다고 하니 아 진짜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이고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는 어릴 때 북한에서 그 하도 뭐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진짜 진절머리 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네 이름 석자 쓰고 동계산을 줄만 하면 된다. 학교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남한인지 남한이 요즘에 무상교육을 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바뀐 것 같고요. 이제 남한에 오니까 땅집에 사는 아이도 그렇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도 그렇고 다 학교 다니고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정신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그렇고 우유도 공짜로 주고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짜라니.
저도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 학교에서 정심을 무료로 준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유 자본주의 나라니까 또 강내 빵 몇 조각 쫙 주고 세지 또 우유도 지 거품이 굽에 쫙 발라주고 또 그러겠지. 왜냐면 북한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런 게시판이라고 전 그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식사는 뭐가 나오고 열량은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다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는 아이들 성장기 좋은 뭘 뭐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오니까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방학이면 싫어요.
맞아요.
예, 빨리 학교에 가서 애들이 점심을 학교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네.
이게 딱 그 오늘 그 뭐 일주일치 그게 딱 나와요. 한 달치나 일주일치 그 영양 뭐 그거를 다 따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처음에 애를 키울 때 야, 얘네를 뭐 해주지 할 때 어린이집 그 식단표를 있잖아요. 냉장고 네. 앞에다 딱 붙여놔요. 그래서 그대로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국도 다 다르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이 있고 반찬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배급이래. 배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네. 어느 해인가 방학이 있는데 겨울 방학이었는데 집에 갑자기 우유가 두 지암이 왔어요.
우리 집에도 와요.
예,
두
그래서
지암.
나는 배달시킨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떤 또 놈이 배달을 시켰냐 막 이래가지고 택배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방학기간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무료로 집에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참 야 우리는 아이를 공짜로 학교에 보내주고 우유도 이렇게 공짜로 먹고 야 진짜 내 남조소에 오긴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늘 북한에서는 남한 아이들이 돈이 없어 학교 못 가고 돈 많은 아이들은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뭐
네.
우유에 세수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실제로 뭐 큰 회사 사장 아들도 학교 급식을 먹고 탈북자인 우리 아이들도 같이 급식을 먹고 뭐 같이 공부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서 얼마나 남한을 잘못 알았는지 거짓된 남한을 알았는지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저희가 아들이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학교는 교복을 입잖아요.
맞아요.
단체를 입는데 무슨 대기업 사장 아들도 그 교복을 입고 탈북민 자녀인 우리 아들도 똑같은 교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북한에서 저희는 잘 사는 집 아이는 반짝지 바지를 입고 못 사는 집 아이는 데트론 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이제 그 차이가 심한 거예요.
북한은 계급 사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사회주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개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민 씨가 금방 생각할수록 분하다고 막 화를 네. 내셨는데 저는 유민 씨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는 말이 있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음악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45R PM이 부릅니다. 즐거운 생활. 45R PM의 즐거운 생활 들으셨습니다. 유미 씨, 아까 음악을
네.
듣기 전에 조금 화가 나셨는데 음악을 들으시고 좀 진정이 되었나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유미 씨는 지금도 예쁘고 되게 명랑하고 밝잖아요.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증이 나요.
어제는 학창시절 좀 개구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개구쟁이.
좀, 네, 좀 많이
송송했다.
좀 까불까불대고, 아. 네, 좀 날라리고.
네, 새돌의 반기.
네, 뭐. 전 13살 때부터 남조선 노래를 불렀거든요. 남행열차라는 노래를.
맞아.
네, 근데 저는 학교 때 사실은 처음 학교 다닐 때는 그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닐 때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학교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저희 힘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파지나 파동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학교 가기 사실은 싫어가지고 학교를 띄엄띄엄 가기는 했었어요. 졸업은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교복 그다음에 가방 그다음에 필기도구나 교과서나 이거를 사실은 다 무료잖아요. 무료로 주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는 그거를 무료로 안 받았어요. 저희는
상점에서 팔았죠.
네, 상점에서 팔고 교복도 마찬가지고 뭐 말로는 국정 가격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정 가격을 살려면은 없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야매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집이 그래서 학교 가기가 남들처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저희 집 같은 집이 다 똑같았어요. 거의 그렇게 그쵸? 했었어요. 그때 한창 무상이라는 게 없고 배급이라는 게 없을 때 저희는 장마당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이 어려웠던 시기여서 학교 가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학교로 가냐 그랬던 거여서
유미 씨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많이 공감. 저도 교복을 공업품 상점에서 사서 입었던 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90년도 그때인데 그때도 저희는 표를 주면 그 여기를 말하면 한국에선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네. 호수가 있었어요. 90, 95 하면 상점에 가서 샀는데 돈이 있는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돈이 없는 아이들은 낡은 옷을 중고 맞아요. 옷으로 예, 네.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교과서에서 월사금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조선은 월마다 돈을 낸다. 남조선에서는 월사금을 내서 월사금을 못 내서 부모들이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런 걱정도 했어요. 아,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부교장 선생님이 우리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와서 어머님 월사금을 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 나 돈이 없는데 금방 왔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독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고지서 비슷한 게 날아왔는데 아들을 이제 공부가 끝나고 그 방과 후 교육이라고 아이들이 조금 교육이 미진된 부분을 보충해 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 교육은 돈을 내는데 탈북 자녀라고 공짜래요. 그래서 신청을 하래요. 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탈북 자녀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다 받는구나. 그래서 그 저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선생님, 방과 후 또 이제 처음에는 공짜라고 하다가 1년 후에 돈을 또 내라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예,
저소득층이나 탈북민 자녀들은 이렇게 방과 후 교육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또 감동의 감독을 받았죠.
저도 그래서 저도 그 탈북민이기도 하고 이제 한부모
그렇죠. 한부모가
사회 그 무슨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그 방과 후 무료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1년에 뭐 지원비가 1년에 60만 원이 돼요. 네. 그래서 상반기 한 30만 원 쓰고 그러니까 1학기 30만 원, 2학기 30만 원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교육이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랑 상의를 해요. 어떤 거 다니고 싶어. 저는 수학하고 영어는 무조건 보내는데 제일 싫어해요. 수학하고 영어를.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아들은. 근데 수학하고 영어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보내고 싶다면은 이제 그 놀이 같은 거 만드는 거.
근데 그걸 무료로 보내신다.
무료로 보내죠.
아.
네.
근데 누구나 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구나 다 무료로 그거 누구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적게 버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혼한 부부. 한 사람 이제 한 부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네. 경제 생활이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탈북민들 상대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재입북한 청취 그 탈북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개보다 못한 대우를 남조선에서 받는다.
네.
그래서 어머니 조국이 오고 싶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탈북자들도 저희랑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저랑 통화하면서 야, 너 진짜 집이란 받았니? 곰팽이 쓰는 집이라며?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가 사는 집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유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교육은 수업은 다 공짜지만 방과 후에 받는 교육은 공짜가 아닌데 탈북 자녀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대우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북한에서 또 말이 길어지는데 맏아들도 학교를 보냈고
그렇죠.
남한에서 또 그 작은 호박이 아들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남과 북을 다 경험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북한은 일사금이었어요. 매일 돈을 내요. 오늘은 아들이 뛰어와서 엄마 교실 꾸리기 하는데 돈 좀 달라. 다음 날에는 엄마 하목대 달라. 이래가지고
하목대.
야, 그 학교는 그게 무슨 돈을 그도 모으는 전당포야 내봐 이러면 아들한테 화를 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돈을 내니까 돈을 달라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회주의가 남조선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서는 교실 꾸미기, 무슨 토끼 가죽.
맞아.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다 하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학교 그런 걸 안 내면은요. 선생님이 이제 대놓고 면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서 학교를 토끼 가죽 때문에 못 가고 맞아요. 그랬어요. 안 가고 그랬어요. 학교를. 뭐 이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남한 국민들은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그런 그렇죠. 권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남한에서 태어난, 그 아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뭐, 한부모 가족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의 황금 만능의 세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살아보니까 애초부터 없었던 그 지금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도리어 간부집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특별한 곳에 가고 그런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도 일중학교를 비롯한 특별한 학교에 가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현 상황이 황금 만능 주의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빼놨어요.
네, 뭐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런 카드가 있죠.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아, 네네네.
아, 제가 핵심을 끄집어냈네요.
네, 그거 참 좋더라고요. 네,
급식카드.
네, 급식카드라고 네. 하는데 그 편의점 같은데 네. 상점. 그런 데서 이제 먹을 거 살 수 있고 그거가 6천 원인가 하루에 네.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풀 색깔로 된 카드예요. 돈 카드인데 그게 네. 지드림 카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지드림 카드는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 있거나 그 아이를 좀 정심이나 저녁 정도를 챙겨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경제적으로 많은 수입이 없는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맞아요.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 카드 대상자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했는데 예전에는 한 끼에 4,500원씩 거기다 카드에 나라에서 여줬는데 시간 수입이 오르면서 그 카드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6,5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북한 돈으로 말하면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머리가 빨리더라고요.
네. 아, 전 장사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드림 카드도 제가 시청에서 전화를 하는 그 상담사가 그 기아의 아들은 이렇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카드를 써서 엄마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참 대한민국은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월사금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간부집 자식과 노동자 자식이 뭐
계급
예 차등도 없고, 나지 그러니까 차별도 맞아요. 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평등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누리 카드라는 것도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거기에 8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놀이공원 간다거나 영화 보러 간다거나 뭐 이럴 때 네. 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영화 보러 그 카드로 자주 갑니다.
사실 북한 같으라면 그런 카드가 나오면 다 간부용이에요.
아유,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은 모르죠. 우리 같은 네. 탈북자나 저소득층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아, 이런 건 놓고 봐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만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씨 보내면서 노래 들을게요. 김진표가 부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김강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주희였습니다. 편안한 밤, 풍요한 가을 보내세요.